마태복음 12번 메시지 왕의 사역의 시작. 우리는 마태복음의 매우 중요한 부분, 즉 왕의 사역에 대한 부분에 왔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왕의 사역의 시작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주님은 기름 부음 받으신 후 그분이 자격이 있으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시험을 받으신 다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사역의 시작. 침례자 요한이 투옥된 후에. 12절은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라고 말합니다. 침례자 요한은 거룩한 성 안에 있는 거룩한 성전이 아닌 광야에서 사역했지만 그 사역은 여전히 거룩한 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유대 안에서였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을 배척했기 때문에 주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거룩한 성전과 거룩한 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갈릴리로 물러가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의 관념에 따르면 예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에서 사역을 시작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선주자인 침례자 요한이 투옥되었다는 소식이 그분께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이 새 왕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 배척의 장소가 되었다는 표시였으므로 그분은 그의 왕의 사역을 거기에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 안에서 완전한 변화, 즉 옛 경륜으로부터 새 경륜으로의 변화를 의도하였습니다. 옛 경륜은 밖에 종교와 밖에 성전과 밖에 성과 밖에 예배 조직을 가져왔습니다. 옛 경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외적인 방법으로 조직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새 경륜 안에서 그분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셨고 새로운 시작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환경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이 변화와 부합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새 왕의 천거자를 배척했기 때문에 주 예수님은 그분이 거기에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지 말아야 함을 아셨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그분을 위한 환영이 없었습니다. 새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분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분이 어디로 사역하러 갈 것인지에 대해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북쪽으로 인도되는 깊은 느낌을 가지셨다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환경을 고려하셨으며 그분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표시로 그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매우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으로부터 오는 어떤 지침도 필요 없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심지어 천국의 왕, 즉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환경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주님의 관념은 천연적이지도 종교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것은 과거의 역사를 따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그분은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했는데 이는 예루살렘이 왕을 위한 합당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선주자, 곧 그분의 천거자가 감옥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인간적인 기대에 따르면 새로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수도를 떠나 멸시받는 지역으로 가서 그분의 왕의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은 기이한 일입니다. 그분은 또한 다윗이 왕위에 오른 헤브론이나 아브라함이 살았던 부엘세바로도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침례 요한의 투옥 후에 주님의 움직이심을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초자연적으로 영적이 되려고 하지 말기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영적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과거의 역사나 인간의 이해를 따라가지 말기를 배워야 합니다. 역사와 인간의 관념을 따르면 유대인의 왕은 예루살렘에서 보좌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전히 영적인 인도를 따라서만 움직이시지 않았으며 또한 과거의 역사나 천연적인 관념을 따라 움직이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하나님의 경륜에 일치하는 환경을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분은 자동적으로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주님은 외관상 그 영을 따르는 대신 환경을 따라 움직이신 것 같지만 그분의 움직이심은 성경 안에 있는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움직임에 있어서 우리는 두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첫 번째 극단은 초자연적인 극단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그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극단은 역사와 천연적인 경향과 천연적인 이해에 너무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4장에서 새 왕은 단지 소위 영적인 인도를 따라 움직이시지 않았고 또한 역사나 천연적인 경향을 따라 움직이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환경 안에서의 지시에 따른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그분은 어둠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을 비추는 큰 빛으로서 갈릴리, 곧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으로 가셨습니다. 침례자 요한에게나 주 예수님에게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이 30세에 사역하러 나왔을 때 그는 매우 담대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투옥되기 그리 오래전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침례자 요한이 투옥될 수 있었다는 것을 믿기가 어려움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한번 그의 투옥은 환경에서 기인된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유대 지도자들이 아닌 헤롯 왕에 의해 투옥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힘과 정치적인 힘, 즉 유대 종교와 로마 정부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그 당시 투옥된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주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천구하는 사역이 끝나야 할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만일 침례자 요한이 투옥되지 않았다면 그가 그의 사역을 멈추기란 어려웠을 것입니다. 요한은 천거자였기 때문에 그의 사역은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새 왕의 사역과 경쟁하였음을 봅니다. 천거자의 사역이 왕의 사역과 경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천거자의 사역은 멈추어져야 했으며 그것을 멈추는 가장 좋은 길은 요한 자신이 옥에 들어가는 것이고 심지어 그의 머리가 잘려지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실 만큼 잔인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이와 같은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성장시키시고 당신을 예비하시며 당신을 조성하시며 당신을 갖추시며 그런 다음 당신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이것은 전혀 불공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셔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하나님은 매우 여러 번 이것을 허락하셨으며 나는 그분이 그것을 다시 허락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이 일이 일어나도록 그분이 허락하신다면 당신은 단순히 아멘이라고 말하십시오. 그리스도에게 도전하기 위해 당신의 제자들을 보내어 당신이 그리스도시요 내가 섬기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왜 나를 옥에서 구출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왕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것으로부터 너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죽어야 한다. 너는 끝나야 한다. 새 왕으로 하여금 보좌에 있게 하라. 침례자 요한과 그의 사역은 끝났는데 이는 새 왕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 왕이 여기에 계실 때 어떤 경쟁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갈릴리로부터 출발하신 새 왕은 그분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거룩한 성이나 성전 안에서가 아닌 갈릴리 해변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의 선주자는 광야의 강가에서 사역했지만 그분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의 갈릴리라 불리웠으며 정통적인 유대인들에 의해 멸시를 받았습니다. 새로이 임명된 왕은 신성시하는 성전이 있고 정통적인 종교의 중심으로 위엄을 갖춘 그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멸시받는 곳에서 천국을 위한 왕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새로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사역이 땅에 있는 다윗의 왕국과는 다른 하늘에 속한 왕국을 위한 것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침례자 요한은 강가에서 사역했는데 이는 그가 회개하러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매장하기 위한 준비 때문이었습니다. 새 왕은 갈릴리 해변 주위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요단강은 매장과 부활, 끝냄과 싹틈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는 사탄에 의하여 부패된 세상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요단은 매장의 장소였고 갈릴리 바다는 부패된 세상이었습니다. 말씀의 이 부분에는 예수님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은 네 제자, 곧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 어디서 이 네 제자가 구원받았는지 압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요한복음 1장에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사역하고 있을 때 안드레가 주 예수께 인도되었습니다. 안드레는 그 다음에 그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 그를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의 이름을 시몬에서 돌을 의미하는 개바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둘 다 주 예수를 만났습니다. 나는 그들이 그때 요단 강가에서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똑같은 일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 언급된 침례자 요한의 두 제자 중 하나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이 요한 또한 자기 형제 야고보를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4장에서 언급된 네 제자는 요한복음 1장에서 요단 강가에서 끝나고 싹트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분명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시험 받으시기 전에 요한이 아직 요단강가에서 사역하고 있을 동안에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들의 고기 잡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강가에서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해변의 옛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시험 받으신 후에 그분은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첫 번째 왔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하셨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강가는 아마 캐나다나 중국이었을 것입니다. 강가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당신은 살기 위해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 잡는 일을 했고 주께서 강가에서 당신에게 행하신 것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주께서 과거의 요단 강가에서 행하신 것을 잊어버렸고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악하고 마귀적이고 사탄이 부패케한 세상인 갈릴리 해변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주 놀랍게도 강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찾으러 새로 임명된 왕으로서 우리의 갈릴리 바다에 오셨습니다. 어둠을 비추는 큰 빛으로서 주께서 갈릴리 해변에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분에게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리스도의 천거자는 선포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을 때 그의 두 제자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주 예수를 따랐습니다. 결국 우리가 본대로 안드레의 형제 베드로와 요한의 형제 야고보 둘 다 또한 주님께로 인도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놀라운 것이었지만 그들은 얼마 후 그들의 체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도 같은 일을 행합니다. 아마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요단강가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지?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었다. 우리는 물속에 들어갔으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리는 나사렛 사람을 만났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먹고 사는 게 필요하다. 우리 직업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고기를 잡고 그물을 수리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 그렇지만 왕에게는 그분의 목표가 있으신데 마치 그분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필요로 하셨듯이 당신을 필요로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어린 양은 네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일하고 있는 바로 그 장소에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분이 어린 양으로서가 아니라 큰 빛으로서 오셨습니다. 16절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고 말합니다. 침례자 요한은 타오르고 빛나는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 왕은 빛이었습니다. 사실상 그분은 빛일 뿐만 아니라 큰 빛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이 살기 위하여 갈릴리 해변에서 일하고 있었을 때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망의 그늘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상황에 대한 그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강가에서 주 예수를 만나 구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그들은 그 체험을 주의하지 않고 오히려 먹고 사는 것을 주의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하여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고 갈릴리 바다로 먹고 살기 위해 감으로써 어둠과 사망의 그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 등과 같은 대도시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 애쓰는 모든 사람들은 어둠 안에 있으며 사망의 영역과 그늘 안에 있습니다. 새 왕께서 예루살렘에 남아 계시지 않았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갈릴리 바다로 오셨으며 오늘도 여전히 갈릴리 바다로 오고 계시며 우리를 잡기 위해 해변가를 거닐고 계십니다. 이번에 그분은 작은 어린 양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큰 빛으로서 오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들의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있을 때 이 큰 빛이 그들에게 비추었습니다. 그분이 거기에 서서 그들을 비추고 계셨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야, 너희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희는 내가 요단강가에서 너희를 만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베드로야, 너는 내가 너의 이름을 어떻게 바꾼 것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그날 갈릴리 바닷가에서 큰 빛이 그들에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체험도 그들과 동일했습니다. 우리는 요단 강가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 후 우리에게 일어났던 것을 잊어버리고 먹고 살기 위하여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위하여 거기서 일하고 있을 때 요단 강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만나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비추는 큰 빛으로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비추시면서 우리에게 거기서 무얼 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나는 어느 날 나에게 이 일이 일어났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하고 있을 때 갑자기 빛이 나에게 비쳤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강가에서 내게 일어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는 기억 못할지라도 나는 기억한다. 그리고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으며 나는 그분을 따랐습니다. 원칙적인 면에서 나는 우리 중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체험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어린 양에 의해 강가에서 구원받았지만 큰 빛의 비춤에 의해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강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쉽게 잊을지 모르나 갈릴리 바닷가에서 큰 빛이 당신에게 비쳤던 때는 잊을 수 없습니다. 기록은 매우 간단하지만 실제의 역사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부르신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그분은 당신을 어떤 강가에서 만나셔야 했습니다. 후에 그분은 어떤 바닷가로 당신에게 오셔야 했습니다. 어느 날 당신이 일하고 있을 때 당신이 앉아있던 방에 빛이 비쳤으며 큰 빛이 당신에게 비추면서 주님이 당신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매일매일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떤 형제들에게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그들의 펜을 던지고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주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강가에서 행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제 너는 나를 따라야 한다. 마태복음 4장의 기록을 단지 객관적인 방법으로만 읽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장과 심지어 온 성경을 주관적인 방법으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읽어야 합니다. 우리 중 매우 많은 사람들이 두 장소에 곧 강가와 해변가에 대한 체험을 했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천국을 위한 새 왕의 사역은 땅에 속한 능력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빛, 즉 사망의 그늘에 비추는 생명의 빛이신 왕 자신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주께서 빛으로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분은 능력이나 권위를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평범한 사람으로서 바닷가를 산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갈릴리 해변가에 내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분은 어두움에 그리고 사망의 영역과 그림자에 비추는 큰 빛으로서 그들에게 비추셨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빛비춤을 받았고 사로잡혔습니다. 우리는 침례자 요한이 거대한 자석이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모든 자석들 중에 가장 큰 자석이십니다. 그분이 내 제자들에게 비추셨을 때 그들은 이끌렸으며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즉시 그들의 직업을 던져버리고 이 작은 나사렛 사람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누가복음 5장에서처럼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행하셨던 어떤 기적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4장에는 처음 내 제자들로 하여금 끌리게 했던 큰 빛이 있었습니다. 이 끌어당김은 주 예수께서 하신 것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어떠하심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끌어당기고 그분께로 사로잡는 큰 빛이요, 큰 자석이셨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분은 처음 내 사도들을 끌어당기셨고 사로잡으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믿을만하거나 신실하지 못합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들은 주님의 어떠하심에 의하여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이 하신 것을 봄으로써가 아니라 주님이 어떠한 분이셨는가를 깨달음으로써 바닷가에서 이끌렸고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이끌렸고 사로잡혔기 때문에 주 예수를 끝까지 신실하게 따르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 순교했는데 이는 그들이 천국의 왕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주 예수께서 이 네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분은 운동이나 혁명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천국의 설립을 위하여 그분 자신에게로 제자들을 이끄셨습니다. 천국을 위한 회개를 전파하심. 17절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말씀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고 말합니다. 새 왕은 그분의 선주자인 침례 요한의 전파, 곧 왕국 복음의 서두로서 천국을 위한 회개의 전파를 계속하셨습니다. 내 제자를 부르심. 베드로와 안드레. 18절은 갈릴리 해변에서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고 말합니다. 새 왕의 사역은 수도에 있지 않고 해변에 있었습니다. 그분의 선주자의 사역은 강변에서 시작되었고 그 내용은 종교인들을 장사 지내고 종교를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새 왕의 사역은 해변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내용은 거룩한 곳이 아닌 바다 근처에 사는 그다지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얻어 천국의 수립을 위해 그들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19절과 20절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내버려 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고 말합니다. 나는 젊은 사람으로서 이 구절을 읽을 때 왜 이 어부들이 갑자기 나를 따르라고 말한 나사렛 사람을 따랐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분명히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성경을 읽고 나의 체험을 고려해 본 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두 제자 중에 하나인 안드레는 이보다 전에 요한이 전파하던 곳에서 베드로를 주님께 데려왔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주님을 처음으로 만난 때였습니다. 이번에 주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그들을 두 번째로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사망의 어둠 가운데 큰 빛이신 주님에 의해 이끌렸으며 생명의 빛 안에서 천국의 수립을 위해 주님을 쫓았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주님에 의해 부르심 받았을 때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분을 따르라고 부르셨으며 그들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 그물을 버리고 천국의 왕을 따랐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오순절날에 천국의 수립을 위해 처음으로 큰 어부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똑같은 일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주님에 의하여 부르심 받았을 때 그들은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요한과 그의 형제는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주님에게 이끌렸으며 주님을 따랐습니다. 결국 요한은 실제로 보수하는 자, 즉 그의 생명의 사역으로 인해 교회에 파손된 곳을 보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제자를 부르심은 새로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의 수립을 위한 기초였습니다. 이 네 제자들은 열두 사도들 중 처음 넷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첫째 짝이었고 야고보와 요한이 둘째 짝이었습니다. 따라서 주 예수에 의하여 사로잡힌 처음 네 제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의 네 기초들, 즉 새 예루살렘의 열두 기초석의 넷이 되었습니다. 허다한 무리를 이끄심.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심으로. 23절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심으로 그분의 사역을 확장하셨습니다. 회당들에서 가르치심으로. 23절은 예수께서 갈릴리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셨다고 말합니다. 회당이란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고 배우는 곳입니다. 하늘의 왕은 거기서 가르치실 기회를 잡으셨습니다. 왕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하늘의 왕은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왕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 책에 있는 복음은 왕국 복음이라 불립니다. 왕국 복음은 죄사함과 생명을 넣어주는 것을 포함할 뿐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들을 고치는 장래 오는 시대의 능력을 가진 천국도 포함합니다. 죄사함과 생명을 넣어주는 것은 모두 왕국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하심. 주님은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료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네 가지, 곧 여행하심, 가르치심, 전파하심, 병 고치심을 하심으로 그분의 사역을 확장하셨습니다. 오늘날 복음 사역에서 우리 또한 여행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을 고쳐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네 항목 모두가 필요하며 병 고치는 문제를 중시하거나 경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병 고침이 매우 적은 근본주의적 기독교나 그것을 너무 많이 강조하다 못해 전시하기 위해 병 고침을 실행하는 오순절 기독교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극단을 따르는 대신에 우리는 여행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 고치신 주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행하시고 전파하시고 병 고치시는 주님의 인도를 따릅니다. 큰 빛으로 비추심을 통해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이 되도록 네 명의 젊은 어부들을 사로잡으셨습니다. 이 네 제자들은 그분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실 때 왕과 함께 온 갈릴리를 여행했습니다. 그 결과 천국을 위한 허다한 무리가 그를 따랐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기초를 세우는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주님은 정치적인 운동을 시작하시거나 정당을 구성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어떤 종류의 운동도 수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전도함에 있어서 우리는 정치적인 방법이나 종교적인 방법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비춤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그들을 이끄는 주 예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행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을 고쳐야 합니다. 이것은 무리를 이끌 것입니다.